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말씀 깁니다. 본문이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또 태평한 시대가 무려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사 12명 가운데 이제 6분이 대사사, 6분이 소사사 이렇게 뭐 나눕니다. 나누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분량 많은 분은 대사사, 내용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뭐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 분 안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로 오늘 세움을 받은 분이 누군가요? 예, 드보라입니다. 여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와 네비아 이래가지고 여성 선지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 아마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사가 더 등장하죠. 잘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삼갈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았다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다다음 주에 제가 삼갈에 대해서 시간 내서 수요예배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80년 동안의 태평성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거 있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나릇나릇해지면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뭔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사가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먹고 살게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태평시대를 주시면 뭐 하면 좋을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지 이러고 막 다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80년 세월 동안 평안한 세월이 있다가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바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가 이제 앞전에서도 벌써 이미 인용이 됐습니다. 또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다시라는 반복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라는 단어에는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사시대보다 10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100년이 넘게요. 그 사사시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죄가 더욱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악이 더욱 어땠다고요? 점점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점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점점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또 악을 저지르는데 그 크기와 부피가 시선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크기로 봤을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의 악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뭐 라라는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눈과 머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악이라는 말입니다. 라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살면 그게 뭐가 될 확률이 커요? 그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유전 때문에 다 우리의 보는 눈과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악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아 저분의 겉모습을 보고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고 삽니다. 아 저분은 옷 잘 입고 사니까 좀 사나 보다. 좋은 차 타니까 좀 사나 보다. 좋은 집에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로 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삽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다 외모를 취하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삽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를 뭘 자꾸 꾸미는 데 신경을 쓸까?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신앙의 열매인가? 그거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 발견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제일 먼저 판단하는 기준이 보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유익한 대로 모든 걸 판결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서 일으켰던 악이라는 거예요. 그 뭐 한 3300년 전 일이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는 확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세상을 보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거울로 비춰보고 삽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할 때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삽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탓하고 욕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잖아요. 어떻게 다루세요? 3장 4절 말씀을 작동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국을 일으켜서 그들이 모세에 전한 율법을 청종하여 행하여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또 확인하신다고요. 이번엔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 또 일으키셔서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냥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파셨어요. 오늘 파셨다는 단어가 오늘 2절 중반부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들을 파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카레라는 단어는 이건 돈 주고 팔았다는 겁니다. 노예들 매매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돈 받고 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노예처럼 팔아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하신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힘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신다고요. 힘겹게 살도록 하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를 노예처럼 파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까요? 이 땅에 정부치고 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사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정들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거기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좋아 보이고 그걸 취하고 싶어하는 세상으로부터 언젠가는 멸망지화를 당할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선전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기라는 거죠. 아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선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드려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서 드보라가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셨습니까? 드보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 집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서 여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판결을 해달라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 판단하고 그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임해서 한 사람을 부르죠. 발락이라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하솔락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 가가지고 다볼산으로 가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맞이하여 그들을 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락하고 둘이서 찬송 부르고 끝납니다. 드보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읽어보시니까. 바락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쫄짱부 같은 사람인지. 아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전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한 말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야 영광을 얻는데 이 장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쫄아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영광을 네가 가지 못한다. 너는 영광을 취할 게 없다. 여인에게 그 영광을 주시리라. 그래서 한 여인이 등장해서 엉뚱한 여자가 그 영광을 취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주된 인물 드보라와 바락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영웅 만드는 건 너무 좋아해요. 인기 스타를 만드는 건 너무 좋아요. 목회자들도 뭐 인기 스타처럼 막 재미있다, 은혜된다 그런 목사님도 설교 막 선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들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들은 늘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짜 내용, 말씀의 진수, 진리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드보라가 뭘 했습니까? 그 드보라를 자꾸 막 그 백년 전쟁의 말미에 나타났던 잔다르크 아시죠? 그 여자처럼 막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그 충동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도 보는 시선이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영웅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내주실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오늘 드보라에게 집중할 거 없습니다. 바락 집중할 거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아야 할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오늘 드보라의 삶으로 잠깐 찾아가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라피돗이 남편 이름이잖아요. 이 라피돗이라는 남편 이름이 이제 뭐 신학책을 이렇게 뭐 제가 주석은 보통 다섯 권 이상 이렇게 보는데 이분 레위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름의 뜻이 횃불이에요. 횃불. 멋있잖아요. 횃불. 남편 이름은 횃불이고 드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꿀벌이에요. 꿀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 꿀벌이라 이름하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거기 텐트 치고 살면서 했던 일이 뭔가요?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였어요? 이 사람 이수와 네비야 선지자였다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종려나무 가지 자기의 삶에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사사로 부르실 때또 하나의 이분의 드보라의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와서 무언가를 의논해서 판결을 원하면 곧 재판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늘 일상 속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에 거주 밑에 집 짓고 거주하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아,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기름을 붓고 사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드보라는 이렇게 보시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공의 앞에 그냥 살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없어서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뭐가 달랐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일어나면 말씀 보고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루어드릴까 이러면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시선과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기도 한마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드려야 될 그분은 누가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눈을 비비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어떤 작전과 어떤 사람을 붙이시느냐, 오늘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 등장하는데요. 드보라가 한 일은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전 명령 알려주고 거기서 끝입니다. 자, 우리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가나안 왕 야솔이죠. 야빈이죠. 야빈 왕이 20년 동안 못 살게 굴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그 치리, 또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대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표현해 보면 이거 비틀어 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구르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는지 학대했다, 비틀어 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태평할 때 뭐하고 사는 거예요? 뭐하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비틀어 짜듯이 고혈을 짜내듯이 자기 것들 빼앗기면서 살면 다음에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니 가가지고 아예 진멸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뭘 준비를 하든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평하면 이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맨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뭐 오늘 먹고 죽자 그러고 오늘 그러고 산 거라는 거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죠. 아니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냐 말이죠. 왜 미래를? 이 선한 싸움에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 매일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욕과 욕망,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이 시선들을 끊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쓰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보면 철병과 구백성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야비랑이 가졌던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철병과 구백성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현대전에서 전차라 할 수 있겠죠. 아시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어떻게 온 유럽을 점령하는지 그 주력 무기가 뭐예요? 전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전차 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차를 또 만들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차를 몇 대나 만들었는지 아세요? 8만 6천 대나 만들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사람 8만 6천 명이 모여도 막 놀라울 일인데 그 쇳덩어리 전차를 8만 6천 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전쟁 한번 치른다고요. 그러니까 전차가 주력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주전 뭐 13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이니까 철병거 말을 앞에 세우고 바퀴 달린 그 수레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막 꼬챙이 같은 거 꽂고 막 달려가면 거기 뭐 수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게 전쟁 무기 전차 같은 게 철병거였다라는 거죠. 그 철병거 구백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대책을 못 세우고 거기에 그냥 뒤틀려서 사는 거죠. 다 뺏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이미 전쟁에 대한 작전과 승패를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몰아오라고요? 다볼산으로 가서 그리로 몰아오라고요. 어디로? 골짜기로 몰아오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의 왕이세요.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질퍽거리는 땅으로 들어가면 병거가 힘을 쓰나요? 못 쓰나요? 못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도 우준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백성.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탓할 것도 아니다. 바보 같으니까 또 하나님은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뭐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빈왕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다. 붙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손에 붙여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탄이라는 말인데요. 꼼짝 못하게 해놨다. 꼼짝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요. 패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다 치러놓으셨어요. 다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그러죠? 혼자는 못 가겠는데요. 그러는 거죠.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참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락을 뭐 비판해도 괜찮을 법해요. 아니 세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을 피하게 하시겠다고 승전보를 알려주신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웃을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세상에 힘과 권력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시죠? 돈 때문에 막 바들바들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있을 때는 그게 풍족함을 풍족하고 귀하다는 거 뭐 잘 모르는데 없어 보니까 그게 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더라고요. 근데 그거 훈련을 몇 번 받고 나니까 떨 거 없더라고요. 왜요? 그 잠시 잠깐 시간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복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인생을 길게 살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경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뭐 그럴 때가 있지요. 저를 오히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것들을 잠시 잠깐 인내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 안에 거하리라 이러고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담대하게 그 사건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 가끔씩 바락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있죠. 하나님 다 싸워놓으신 싸움에 나가면서도 그 승전가를 부르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오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든 아파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커 보이는 사건들이 다가오셔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또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또 같이 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이니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선포하신 대로 이 전쟁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시스라 군대장관 꽁무니가 빠지게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가서 잡아죽이나요? 아니요. 어떤 이상하게도 이름도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곤비하여, 시스랍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심을 믿으시죠? 우린 믿으면 됩니다. 우린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내셔서 아유 하나님 다 이겨놓으신 싸움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루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에 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크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드높은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